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백종세라고요? 야당은 저요. 그것도 압도적인 표체로. 성현범은 이렇게 말하며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었다. 눈을 감은 채 계란말이를 반쯤 베어물고 입에서 우물거리며 맛을 확인한 뒤 꿀꺽 삼켰다. 기자들은 그의 거드름에 익숙했다. 백세주 세 잔을 마신 그의 볼이 살짝 달아올랐다. 염색이 빠져 머리카락 밑둥이 하얗게 드러났다. 누군가 여당 선본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백중세로 나왔다고 반론을 폈다. 성현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돋보기 안경을 벗고 한참 쳐다보다가 입김을 불고 안경알을 닦았다. 그것도 성현범이 자주 구사하는 거드름이었다. 야당은 쇼를 좋아해요. 언제부턴가 쇼에만 익숙해졌어요. 전공법을 구사할 줄 몰라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닥 민심부터 흩어야 돼요. 지금 야당 후보 지지율은 다 거품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조성우는 생각했다. 성현범은 기업인 출신답게 계산에 능했다. 선거법 위반과 비리 혐의로 몇 번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이리저리 줄을 바꿔 타면서도 살아남은 건 그의 계산 능력 덕택이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새겨드려야 한다. 12월 3일 성현범은 신문로의 한정식 집에서 여당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먹었다. 조성우는 여당 반장인 동기에게 부탁해 그 자리에 끼어들었다. 다들 조성우를 어색해했다. 원래 동료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언론 바닥이 좁아서 아내와 아들이 당한 일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조성우가 휴직계를 낸 뒤 잊지도 않은 조선족 범죄 조직을 추적하며 망가져서 이제는 구제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조성우도 소문을 알고 있었다. 안부를 걱정하는 채 하는 동료들의 표정에서 조성우는 연민과 경멸을 읽었다. 식사자리의 이슈는 단연 대선이었다. 성현범의 확신에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 기자들은 야당 후보의 동선을 비판했다. 후보의 동선을 서울과 부산의 대학가에 가둬놓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한 기자가 여당 선보는 너무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맨들이 경호원에 치여 여당 후보에게 질문 하나 던지지 못한다고 또 다른 기자가 말했다. 성현범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통일된 메시지예요. 우리 선보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흩어지지 않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야당은 각 조직의 제멋대로예요. 야당 후보 마크맨들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선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언론 입장에선 야당 쪽이 훨씬 답답할걸요. 기자들이 대부분 수긍했다. 한 기자가 공식 브리핑이라도 충실히 해달라고 부탁했고 성현범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빈말이었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조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간장게장의 간이 심심해서 먹을만했다. 성현범이 갑자기 조성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얼굴 모르는 기자분이 한 분 계시네요. 대한일보였나요? 아까 악수는 했지만 잘 몰라서. 기자들이 일제히 조성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성우가 말했다. 예, 저는 조성우라고 합니다. 기획 취재팀에 있지만 고문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현범은 대선 이야기로 돌아갔다. 여당 정치인과 기자들이 서로를 추켜 세우는 빈말들이 밥상 위에 쏟아졌다. 조성우는 대화 중에도 자신을 흘깃거리는 성현범의 시선을 느꼈다. 성현범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조성우는 확신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식혜가 나올 때쯤 성현범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좌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조성우는 성현범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섰다. 화장실에는 성현범과 조성우 외에 아무도 없었다. 성현범이 볼일을 마칠 때까지 조성우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성현범이 천천히 옆 세면대로 다가왔다. 식사는 괜찮았습니까? 성현범이 물었다. 예, 간장게장과 떡갈비가 맛있더군요. 다행입니다. 여기는 간이 새지 않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거울을 쳐다보던 성현범이 소매를 걷고 물을 틀었다. 환갑 넘은 노인답지 않게 팔뚝 근육이 단단했다. 조성우가 말했다. 제임스를 보호하지 마십시오. 너무 폭탄입니다. 성현범이 물을 껐다. 무슨 말씀인지. HM 캐피탈 말입니다. 저는 모르는 회사입니다만. 제임스를 지금 제거해야 합니다. 일이 더 커지면 고문님에게 부메랑이 될 겁니다. 성현범은 티슈를 뜯어 손을 닦으면서도 거울 속의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제임스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합니다. 조성우는 성현범이 자신을 떠본다고 생각했다. 그도 답답할 것이다. 제임스의 비리를 안 순간 그에게 속아 넘어간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물 정치인이 애송이 금융인의 잔꾀에 말려든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자칫하면 HM 캐피탈의 비리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하필 지금은 대선 기간이었다. 조성우는 성현범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성현범은 외통수에 걸렸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려면 제임스를 수사당국으로부터 숨겨줘야 하지만 그럴수록 제임스는 벼랑 끝으로 달려갈 것이다. 조성우는 성현범에게 제임스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 제임스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년 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에요. 놈을 막으려면 지금 잡아야 합니다. 성현범이 티슈를 휴지통에 던졌다. 조성우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 제임스를 수사당국에 넘기십시오. 더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구속시켜놓고 놈과 거래를 하세요. 입단속만 잘하면 고문님에게 책임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성현범이 돌아섰다. 그의 계산 속에 체포나 구속수사 따위가 없다는 것을 조성우는 깨달았다. 성현범은 화장실 문을 열며 물었다. 제임스가 한국 사람입니까? 조선족입니다. 성현범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이고 조선족이라니. 골치 아픈 사람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제임스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모양인데 죄를 지었으면 밝혀지겠죠. 제가 장담합니다. 차차 밝혀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현범이 화장실을 나섰다. 조성우는 화장실 벽에 기대 생각에 잠겼다. 죄는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조성우는 성현범이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제임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성현범이 놔둘 리가 없었다. 성현범은 HM 캐피탈에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제임스를 중국으로 쫓아낼 것이다. 상주 시중 비리가 터질 때 사건의 주범은 한국에 없다. 그때 성현범은 수사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임스를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한국 금융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고 핏대를 높일 것이다. 약간의 시간만 벌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제임스에게 다가오는 손들을 모두 잘라낼 것이다. 시간이 없다. 조성우는 화장실 문틀을 주먹으로 쳤다. 마른 주먹과 팔뚝에 통증이 흘렀다. 조성우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헤아렸다. 일주일이거나 열흘이거나 아니면 대선이 끝나는 보름 정도일 것이다. 타사의 고참 선배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여기서 뭐해? 끝났습니까? 곧 나갈 거야. 저는 갑니다. 조성우가 화장실을 나섰다. 선배가 그의 등 뒤에 소리쳤다. 인사는 하고 가야지. 저 대신 전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조성우는 한정식 집을 나섰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조성우는 광화문 지하도로 들어가 5호선 전철역과 교보문고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갈 곳이 없었다. 김영사마저 서울을 떠난 지금 비상구를 찾아 함께 헤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신문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단 한 줄의 기사도 데스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식적인 통로로 제임스를 잡을 기회가 없다면 비공식적인 통로를 뚫겠다고 조성우는 생각했다. 지상에 기회가 없다면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 조성우는 지하도 한복판에 멈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